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2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9장 24절과 25절은 그 앞에 이런 사건이 전개된 이후의 일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눈이 뜨이고 예수께서 자기를 고쳐줬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자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그의 부모에게 데려가서 참으로 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하자 그 당사자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다른 건 다 모르지만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봅니다. 오늘 이 구원 문제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대목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과 우리의 경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기독교는 본래의 의도한 것과 상관없는 것으로 흘러갈 소지가 많아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뭐 한두 번 있어 온 일이 아닌 그 미혹해 하는 일들이 늘 있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그 신앙상의 문제점 중에 아주 완전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싸움들이 있다면 말하자면 통일교 같이 혹은 뭐 박태선 장로교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고 내가 한다 하는 이제 아예 꺼내 들고 덤비는 이단들과 또 미혹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이단 비슷하게 뭐라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초점이 좀 어긋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맞기야 맞죠. 틀릴 것 없고 같은 편이고 또 분명히 한국교회 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잘못하면 옆길로 셀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몇 개의 그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고유명사를 좀 동원해야 되겠으니까 여러분이 들으실 때만 이렇게 들으시고 나가서 얘기할 때는 전부 암호명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 여기 오늘 요한복음 9장이 나온 것 같이 그가 인식할 수 있었던 범위를 벗어난 영원과 진리와 생명에 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등장시키는 것은 결단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에 어떤 축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질계라는 영역 속에서의 축복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답했던 자가 눈을 뜨게 됐다는 축복이 있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얘기는 그가 소경이었던 것을 모르는 부분에 관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있으며 그것은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 다른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나라에 소속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그 나라에 앉히기 위하여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다스리시는 그의 자녀들에 관한 싸움입니다. 오늘날 구원 문제가 언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서에 있는 이 기적들이 왜 도입됐는가를 조금쯤 틀리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라, 예수를 믿으면 소경이 난다. 예수를 믿으면 죽었다가도 살아난다. 예수를 믿으면 중풍을 고친다. 예수를 믿으면 디스크도 고친다. 그런 약속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구절을 또 이렇게 대지요. 됩시다. 마가복음 16장. 신약성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봅시다. 거기에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뭐 갖고 계십니까? 이 중에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새 방언이요. 영어 조금 샬락거리는 거요. 귀신 쫓아낸 적은 없고. 여기 있는 표적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땅꾼이죠. 뭐 땅꾼. 뱀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성경이 이런 얘기들을 결단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이익과 이 세상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로서 약속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왜 돌 맞고 죽어요? 이런 사람인데.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인데 돌을 던지면 튕겨서 던진 사람이 죽으며 그래야 맞죠. 스데반은 정말 돌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이 이런 얘기들을 왜 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왜 기적을 선언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기적은 이것 때문에 선언합니다. 영원을 보이시고 영원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이 세상도 주관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이 세상을 다루는 주관하는 자 따로 있고 저 세상 따로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싸움이 아닙니다. 둘 다 연결해서 하나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죄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서 말하자면 저주와 형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타락해서 나와 있는 그 원리의 연장으로는 못 갑니다. 저 세상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 세상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서 짓고 있는 죄의 원리로부터 탈출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 세상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잘라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각도 기억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사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보이시고 우리가 왜 지금 여기서 이 꼴을 당하고 있는가를 보이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눈을 뜹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시작은 모든 것이 저 나라를 위한 준비요. 거기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가 요구하신 것을 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미혹되는 마음, 유혹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주어가지고 저 세상을 우리를 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죄로 물들어 있고 죄로 부패되어 있는 것을 추적하고 쌓아서 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의 죄와 부패된 것으로부터 떠나 거룩해 되고 경건케 되고 의를 쫓게 하고 하나님을 쫓아 저 세상에 오며 또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쪽 게 너무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 속에서 우리를 기적적인 간섭으로 꺼내심으로 영원을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이가 이 세상보다 크시며 이 세상을 만든 분이시며 거기에 약속한 것이 이것보다 크고 영원하고 참된 것을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간섭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주는 것으로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큰 힘과 더 좋은 것을 약속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간섭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섭이 있을 수 있어요. 아파서 누웠는데 어느 의사가 와도 못 고칩니다. 방법이 없는데 기도해서 낫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나쁠 데 없다. 아프면 병원 가지 말고 기도하러 가자가 아니라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돼. 그렇게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주자면 병 안 걸리게 하면 되지만 병 안 걸려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이 썩어질 육체를 갖고 그 나라를 준비할 순 없으니까. 그러나 그 나라를 준비케 하는 데 있으면 지금 눈앞에 어른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 세서 뚫고 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의 축복과 약속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를 고치는 것이 칼로 되고 약을 먹여서 고치고 그걸로도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의 명예와 권세를 약속하지 않고 저기를 약속하고 있다. 이쪽이 얼마나 큰 것이길래 여기서 너를 꺼내서 이 약속으로 오라 그러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러지 않겠느냐. 이렇게 초점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빨리 했지만 이해는 꼭 하셔야 돼요. 여기가 바로 기독교가 지금 헤매고 있는 자리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부분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한테 남아있는 건 이겁니다. 누가 내 병을 고쳐줄 것인가이지 병이 안 나도 좋다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의 싸움도 이게 눈을 뜨고 안 뜬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뒤에 시사해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으로 돌아가셔서 39절 말씀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어디로 끌고 갔죠? 지금 소경 문제를 영계를 보느냐 못 보느냐의 싸움으로 끌고 갔지 우리 눈이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떴느냐 안 떴느냐의 싸움은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언제나 이 유혹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지난 3일 저녁에도 제가 이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너무나 필요해서 한 번 더 들기로 합시다.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심각하게 이 핵심을 흐릴 소지가 있는 두 개의 집단이 있습니다. 아직은 하여튼 우리 편인 걸로 여겨집니다만 앞으로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저는 마음이 안 놓입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들입니다. 또 제가 그동안은 어쨌든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름을 올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와서는 한마디 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순복음교회와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저는 아무래도 긴장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큰 교회 갖고 있으니까 부러워서 그렇지. 그러면 개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사람 쳐놓고 명예와 권세에 대한 유혹이 없는 사람은 저 빼놓고 뭐 몇 있겠습니까만 가끔가다 저는 속에 묻어둬야 할 진심이 튀어나와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을 하는 건 이겁니다. 그들이 외치는 삼박자 구원이 성경 해석상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해진다는 약속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영혼이 잘 된 데 대한 약속이 있지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문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기원문이지 약속으로서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당장 쉽게 사도 바울만 해도 뭡니까? 내 몸에 있는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세 번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기뻐함으로 내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병 걸렸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하나둘입니까? 여러분 사업 망해갖고 신앙 가진 사람이 하나둘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 때문에 온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는 것은 영혼 문제에 관한 싸움이지 세상에서 누가 잘 처먹느냐 죄송합니다. 첫 자는 빼놓고 잘 먹고 잘 사느냐의 싸움은 아닙니다. 창세기 39장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을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부터 좀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이 읽으시는 내용 중에서 가장 이상한 말 하나만 골라보십시오. 무슨 단어가 가장 이상합니까? 어느 단어? 형통케 하셨다는 단어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아직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늘 승승장구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거기서도 형통케 하시고 나중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니 거기서도 형통케 하시고 요 말만은 우리 듣기만 하고 읽기로 하십시다. 요 단어 외에 좋은 단어를 제가 아직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용서하십시오. 이 무슨 빌어먹을 형통이래요. 무슨 놈의 형통이? 지 형제들한테 따돌림 당해서 노예로 팔려오는 형통이에요. 그래, 형통이? 그 노예 생활 잘하게 하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삽질 잘하는 은사를 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삽질 잘하는 은사.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우지에서 훈장 받고 안 나오셔. 영원무궁토록 대한민국의 역사가 유전되는 한 아우지 최고의 삽질이 누구누구 집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삽 한 번 뜨면 석탄 20톤씩 이 은사예요? 형통케 하는 거고 19절 보세요. 거긴 또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요.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 주인 부인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유혹에 응하지 않았더니 무고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읽으세요 꼭 좀. 형통케 하셨대요? 안 하고 말지. 형통케 하시지 말고 감옥에 넣지 마시지 않고 감옥에 넣고 형통케 하세요. 팔게 하시시지 마시시고 형통케 안 하시시면 그 편이 낫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이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쉽게 축복, 희열, 감격 그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경고하건대 예수를 믿는 쪽과 안 믿는 쪽은 어느 쪽이 편하냐 그러면 안 믿는 쪽이 골백번 편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날부터 고통스럽습니다. 예수 믿는 것 같이 구창고 힘들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어떤 분이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안 갈 수 없는 자리에 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에 가면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성경 878페이지 시편 105편 16절입니다. 시편 105편 16절 말씀부터 옵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냈도다.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 보면 그 발이 착고에 상하기도 하고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고통의 세월들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다고요?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란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요구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일본이 마라톤 왕국이 된 게 요 몇 년 새입니다. 옛날에는 찍소리 못했는데 요새는 세계 그 기록으로 봐갖고 10대 마라톤 10대 그 선수 중에 일본 사람이 몇이 끼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와서 일본 사람이 우승을 합니다. 그들이 연습을 어떻게 시켰는지 아십니까? 차 뒤에 쇠 철망을 만들어서 거기에 선수를 집어넣고 차로 끈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늦으면 철망이 뒤에 와서 미는 거예요. 거기다가 뾰족한 걸 달았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안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력을 늘렸다 그럽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뾰족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불도 붙고 그렇다고 쓰러지면 밑은 그냥 철교예요. 저 밑으로 떨어진 밑에 이렇게 입 벌린 조스가 있어요. 근데 물면 중량은 죽지도 않아요. 그 자근자근 씹어서 다시 꺼내놓으면 거기 다시 차가 와서 기다리고 다시 끌고 가는 그 길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말하자면 요셉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인생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수준, 완성의 수준, 그 지구한 수준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그가 보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할 그의 자녀들이 이루어 나가야 할 어떤 일들의 진척 과정의 형통함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디에 평안이 있고 어디에 감격이 있냐면 이런 운명론적 차원에서의 감격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겁니다. 나는 포기될 수 없다. 그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뭐 그냥 내가 사는 복권은 다 당첨이고 내가 투자하는 증권은 다 이익이다. 한번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그놈은 증권 사갖고 이익 보나 안 보나 봅시다. 내년 여름에 부채질이나 할 때 쓰일지 모르겠어요. 도무지 그런 이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을 얘기하고 세상적인 축복도 제시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이 세상에 앉아서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목적지는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이 사건을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33절 말씀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해서 이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명예의 전당 같은 장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여기 나온 것들은 우리가 흘낏 보아서는 전부 세상적으로도 축복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얘기들도 쉽지 않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았다. 불의 세력을 막았다. 이건 다윗과 그의 친구들 얘기입니다. 다윗이 아니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이제 거부하고 그 왕을 섬기라는 것을 거절했다가 그 사자굴에 던지우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막고 다니엘을 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악한 무리의 입을 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그게 어디에서 그 일을 당하느냐 하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당하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제련소에 뭐 용광로에 들어가는데 천사가 하나 와서 같이 그 불 속에 있으면서 그들을 타지 않게 보호를 해줍니다. 대단하죠? 그러나 어쨌든 용광로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종종 쉽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사자 입에서 우리를 지키리라. 아니 왜 사자 있는 데 넣으세요? 그래 용광로에 왜 넣으세요? 시원한 데 다 놔두고.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어떻게 다른 길을 가는 자이고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것이 세상 것이 아닌 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둘이 대조되는 둘이 자꾸 충돌하는 것으로 기적이라는 사건이 간섭되는 겁니다. 안다가 스탠이 되셔야 되는데 이게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축복의 모형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축복의 모형이 아닌 것이 이제 이렇게 그 뒤편에 연속이 됩니다. 35절 하반절부터 다시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니 예수 믿어서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이 왜 암혈 속에 가 있어요? 탄광을 개발했어요? 광야에 왜 가요? 혹시 거기도 신시가지를 만든대요? 아니라고요. 예수 믿어서 경제적으로 명예로 건강으로 좋다는 약속은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부탁입니다. 아프시거든 배려해 가지 마시고 병원에 가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아까는 제가 순복음교회를 잠시 할 수 없이 좀 뭐라 그랬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좀 더 심각한 적대 세력으로 만나고 있는 것은 베루야입니다. 베루야란 원래 사도행전에 나오는 한 피선교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선교여행을 다녔을 때 베루야에 갔더니 베루야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 가르쳐준 복음이 진짜인가를 이렇게 마음속에 넣고 생각했던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살던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베루야는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 총수는 침례교에 계시는 김기동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교리는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여 주셨을 때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도 구원해 주셨다고 믿는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병에 걸리는 것은 믿음이 약했을 때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이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니다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들어왔을 때 그가 들어와서 집을 짓는 곳에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안경을 끼는 것도 물론 귀신이 들어오신 거고 충치가 생긴 것도 물론 귀신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디스크 환자들이 가서 난다는 사실입니다.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실제로 났습니다. 그리고 해요. 귀신을 쫓아내요. 상대방이 돼요. 너 누구냐? 나 김병조다. 된다고요. 너 언제 들어왔냐? 나 언제 들어왔다. 돼요. 본인의 목소리 아닌 목소리로 됩니다. 너 나와라. 좋다. 나 떠난다. 간다고요. 미칠 노릇으로 벌떡벌떡 일어나요. 성경은 이런 얘기를 덧붙이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의를 좀 돌려야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하리니 내가 그때 저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하리라.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자들이 있다 그럽니다. 지금 베루야를 그렇게 매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가 자신이 있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너무 쉽게 흑백 논리를 갖다 적용시키는 것 같이 이단이냐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이단스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단 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입니다. 제가 왜 요한복음 9장을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구원 문제를 여러분에게 확인시켰느냐 하면 바로 이 싸움이 거기서부터 부수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최고의 확신은 믿었다, 기뻤다, 울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이 소경이 얘기했던 것 같이 다른 건 나 모르는데 보인다. 우리가 경험하고 인식한 것으로 신앙의 내용을 담지 마십시오. 내용의 부수적인 내 인식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징검다리와 징검다리를 건너뛰어서 우리가 개천을 건너지만 징검다리 사이가 허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들로 넘어가지만 경험과 경험 사이의 것을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만 엮어가지고 이렇게 떳떳이 외치지 말라 말입니다. 난 다른 건 다 몰라요. 난 뭐 어느 교파가 어떤지 몰라요. 나는 뭐 장로교가 싸우는 것도 난 다 몰라요. 내가 아는 거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시지 말라 말입니다. 왜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배려아파의 총수 김기동 목사님과 함께 쌍두마차격인 부총수가 있습니다. 한만영 교수님이시라고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님이십니다. 행인지 불행인지 이분과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같이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자라난 교회에 그분은 지휘자였고 저는 그때 이 성가대원이었습니다. 이영 집사님 같으면 저를 성가대원으로 안 붙여주셨겠지만 그때 그분은 붙여주셨는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얼마나 봐서야 멀쩡합니까? 그렇죠? 저는 노래 대원이 아니라 이렇게 장시경 이렇게 이제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암으로 그 사실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있다가 한월산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이천성 목사님을 통해서 암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분에게는 획기적인 신앙의 변환점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은 건 좋은데 정리는 그 다음부터 거꾸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기동 목사님한테 가서 마귀론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부터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 업무가 포교 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고쳤습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전부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귀신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한 자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꼭 우리에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꼭 진리고 영원한 상급은 아닌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단 거 먹는 거 그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땡땡이 친 것 같이 재밌을까요? 근데 그것이 그에게 이익이 아닙니다. 신앙 문제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분이 국악과 교수셨기 때문에 그 여름 방학 같은 때를 빌어서 전국의 그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전래되는 민속들을 채집하러 다니곤 하셨습니다. 한번 어디 갔다 온 얘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당을 찾아다녀요. 무당들에게서 이제 우리나라 고래의 춤과 노래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걸 이제 수록하고 채집하러 다니시는데 무당에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강신무당이라 그래요. 신이 집혀서 무당이 된 자와 세습무당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보고 배워서 이제 세습적으로 무당이 되죠. 그럼 누가 더 용해요? 용하긴 강신무당이 용하고 잘하기는 세습무당이 훨씬 잘한대요. 그렇게 춤도 잘 추고 그렇게 그 노래도 잘할 수가 없대요. 근데 다니다가 한 군데 이르러서 어떤 신을 이제 무당을 하나 만났는데 참 못하더래요. 그래서 아, 강신무당이구나 하고 이제 척 알아봤답니다. 이제 하여튼 거기까지 찾아갔으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름을 대주질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꼬셔갖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이름이 정에스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고 아니 당신 그럼 천주교인 아니요? 맞다 그러더랍니다. 어떻게 해서 무당이 됐습니까? 그래서 긴 한숨과 함께 이제 이렇게 해야죠. 이제 드라마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니까. 처녀 시절에 한번 병을 얻었는데 백약이 무효고 진단을 못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좋다는 병원은 다 다녔는데 성모병원에 가도 모르는 거예요. 게다가 천주교인인데 에스더가 마리아한테 찾아가도 오리발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뭐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답니다.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데 뭐 잠을 못 자고 뭐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물 한 그릇 떠놓고 절을 하면 날 것 같더래요. 아니 무슨 방정맞은 생각이에요. 스스로도 많이 자제했는데 워낙 아프니까 어머니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물 한 그릇만 떠놓고 절을 하면 날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그 어머니가 이번엔 펄쩍 뛰셨죠. 너 그게 무슨 생각이냐. 아무래도 그래도 낫지 않고 고통은 점점 심해지자 드디어 할 수 없이 물을 떠놓고 절을 하자 신이 정말 지핀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꼼짝없이 무당이 된 겁니다.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강신 무당들은. 그 얘기를 이렇게 비화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도 귀신이 와서 뺏어갈 수 있다는 예언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럴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신자가 아닌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누가 범접을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마귀가 이렇게 못 쳐다봐요. 우리 개기일식 같은 거 하면 어떻게 보죠? 해볼 때? 그냥 못 보고? 책받침 같은 거 보죠? 그렇게 봐요.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반사해서 보고 그러지? 이렇게 봤다 그냥 쿵 문드러지기 때문에 우리 제대로 못 봐요. 우리만 못 보지. 안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만 못 봐요. 서로. 그 사건에서 우리가 깜짝 놀라야 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결국 신앙의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냐면 무엇에 가서 붙잡은 무엇을 가서 붙잡은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누가 날 낫게 해줄 것이냐지 내가 안 낫는 한이 있어도 그분을 놓진 않겠다라는 신앙 고백은 우리에겐 참으로 낯선 것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심각한 대목입니다. 그럼 우리 히브리서 11장 여기서도 지금 본 것 같이 죽음과 유리함과 환난과 핍박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예수 믿어서 잘 된다면 성경이 왜 순교를 강조해야 되고 유리함과 굶고 헐벗고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창피당하는 것이 기록되어야 되냐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이제 보는 자요. 영원에 대해서 준비하는 자요.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비시키고 싶어 하는지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안락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사실은 최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다음 부수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배너식으로 얘기할까요? 너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의 승리를 줬구나. 영화를 보면 도대체 뭘 보시는 거예요? 뭐 보신 거예요, 그럼 배너?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예배를 봐야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저는 좋아하죠. 성경이 왜 그토록 많이 순교를, 죽음을, 인내를 얘기하는지 이제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아는 겁니다. 이 잠시 살다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만 실수하면 우리 눈이 저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호기심이 가요. 저희 어머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 펄쩍 뛰시겠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이 전보로 그렇게 자주 다니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집사님에다가 목사님 따님이시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였냐면요. 이제 그 저는 살기로 회현동에 살았습니다. 남산 밑에 살았는데 옛날에 남산에 쭉 인도를 따라서 점쟁이 아저씨들이 쭉 앉아 있었어요. 점쟁이는 이상한 게 봉사가 신령해요. 처녀가 신령하고. 근데 어떤 집사님이 한 군데를 갔다 왔는데 너무 용한 분을 보고 온 거예요. 얼마나 용한가 하면 들어오는데 그러더래요. 당신은 나와 길이 다른 사람인데 왜 오셨습니까? 당신 마음에는, 당신 속에는 너무 귀한 분이 있어서 제가 감히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주십시오. 이분이 기쁨에 넘쳐서 오셔서 집사가 전보고 온 게 뭔 잘한 짓이라고 교회 와서 재신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죠. 모두 같죠? 뭐 모두.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사흘 동안 기뻐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얼마나 기뻐요. 나도. 아니 왜 우린 그렇게 확인이 되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놈의 기독교가 귀신이 와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된 게. 이런 천하에 우스꽝스러운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확인이 귀신 아니면 예수 믿는 것도 돈이 와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난 직장 가봐. 돈이 막 와. 아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 말이에요. 도대체가. 성경의 확인들은 분명히 예수를 놓지 않기 위해서 죽어도 좋다. 가죽을 벗기든지 입히든지 마음대로 해라 했는데 우린 까꾸루예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린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의 핵심들이, 기독교의 능력들이, 그 영광들이 우리들 때문에 점점 퇴색돼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걱정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린 드디어 영계에, 영원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세상 하나를 갖고 싸우는 자들과 같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긴 안목으로 보자. 지금 그러는 게 우스꽝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쓱 웃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우리의 평화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너무나 풍성한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싶은 것이요. 세상이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를 핥히고 우리를 뭐라 그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럼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인 그 풍성함과 그 깊이와 높이가 있어야죠. 교회가 그게 없어졌습니다. 저들과 똑같이 싸워요. 똑같이 돈 놓고 돈 먹게 해요. 그들은 예전에 돌아가신 선조들이 지켜주고 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똑같이 돈 놓고 싸우는 도박사에 불과하다고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돈 많이 긁어가지느냐의 싸움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계에 속한 영원을 준비하는 그 세상이 우리를 핥히는 데 대해서 물어라, 핥혀라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 축복과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녀인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짧은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 우리가 세상보다 열등해서가 아니고 세상에 사는 사람만 못해서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의 시민답게 준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고 훈련받는 과정인 것을 이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지혜롭게 하옵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하옵시고 충성된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을 주를 향하여 돌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무릎을 오직 하나님 앞에만 꿇게 하시사 이 시대와 민족 앞에 우리만이 증명할 수 있는 영원과 생명과 진리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